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댓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민자세요. 이렇게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왔고요. 지금 우리가 오레곤 밴쿠버 지역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했다라는 얘기는 원래 태어나서 살던 곳이 있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삶의 거주지가 주거지가 옮겨졌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이민 올 때 미국 올 때 과정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을 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온 시기들이 다르세요. 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과정도 다르세요. 보니까 오실 때 가져온 돈의 액수들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연도수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불러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은 못 왔고요. 누군가 초청해줘서 가족이 초청했든지 직장에서 우리를 고용했든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했든지 그래서 다 초청하는 올 수 있는 편지를 받고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이민 올 때 이렇게 보면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관계에 맺어진 분이 대부분 초청한 분이 공항에들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에 나와서 그분들이 그때부터 도와줘서 삶을 살게 됩니다. 집 얻는 것부터 뭐 차 사는 것부터 뭐 물 전기 연결하는 것부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면 도와주는 분의 정보력과 실력에 따라서 초기 단계가 조금 수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때 아 이렇게 썼는 게 맞는 거였는데 이렇게 후회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이 하도 발달을 해서 모든 정보가 다 있는데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 인터넷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정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2001년에 왔는데 제가 사는 곳에 인터넷에 고속 인터넷이 없었어요. 전기 모뎀 써서 이렇게 인터넷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인데. 그때 한국은 고속 인터넷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국이 어떻게 한국보다 못한 게 있나. 그래서 아 한국이 우수한 것도 있구나.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민을 왔지만 그 정착하는 초기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저 이제 아파트를 얻어주셨는데 LA 처음 살 때 그분이 인도해 주는 대로 살았어야 돼요. 그분이 마켓을 소개해 주면 그 마켓 가야 되고요.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 정도 가전제품을 사라 그러면 왠지 그거 사야 되는 것 같고 그분이 이런 차를 사라 그러면 그거 사야 되는 것 같고 누가 가이드를 해 주는 거에 따라서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누군가 인도해줘서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모를 때 초기의 모습에서의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불렀느냐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럴 때는 그냥 우리 이민 초기에 누군가 와서 우리를 초청해서 도와주는 수준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는 누가 그때부터 우리를 가이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가이드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에덴 교회로 부르셨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에덴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에덴 교회로 부르셨어요. 어떤 분의 소개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뭐 CD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교회로 올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에덴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믿음의 삶을 거기서부터 아름답게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는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럼 한번 사도행전은 그냥 이렇게 두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 28절 2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30절까지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세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못을 찍고 시작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 미리 아셨다라 그래요. 미리 아셔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 보니까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부름받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닮은 삶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의미가 이 30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놓고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돕지 않고 무책임하게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부르셔서 책임지시는데 부르심에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부르셔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부르셨을 때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계획을 완벽하게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이 부르심에는 마지막까지가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됨과 영광스럽게 되는 것까지가 이미 다 포함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부르신 다음에 시험 봐가지고 절반은 합격이고 절반은 떨어진다? 이러면 참 신앙생활하기 고달플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경쟁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 안이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반만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면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그냥 괴롭히고 지옥이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살아가는 삶, 또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부르시는가?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그런 과정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부르심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듣는 것으로부터 부르심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가 우리의 부르심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행복할 거야, 병 나을 거야,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될 거야, 이런 이야기가 부르심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 올 거야, 이런 막연한 무책임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를 복음으로부터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죽을 사람 살 수 있는 길, 그거를 소개해 주는 것이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미사역을 쓰지 않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 설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직설법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이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희 가운데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걸 선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구세주로. 근데 너희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진리였고 복음이었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어지는 복된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본문은 이 복음이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용서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여서 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안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은 들을 가치도 없어. 예수님을 죽였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볼 때는 그런 인간적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저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동족의 사람들을 우리 땅에 왔던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설교를 그냥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이 사도 베드로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전해졌어요. 아, 이 참 안타까운 마음, 자기 동족들 참 답답하게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던 이 민족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의인은 없나니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비회심자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눴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정말 영적 진단과 같은 설교였습니다.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제가 다르다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것, 그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암에 걸렸어요. 부모가 알아요. 얘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치료받는 게 힘드니까 막 거절해. 안 받겠다 그래.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래, 그럼 너 그렇게 살다 죽어, 그렇게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 아니죠. 부모는 어떻게 해요? 항암 치료받는 거 힘들어도 강제로 끌어다가 그거 치료받게 해서 살리는 게 부모죠. 그게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는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내버려두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생명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제가 우리가 성전입니다라고 설교를 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제가 참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 구원, 이런 기독교의 아주 기본 진리들에 대한 설교를 제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정말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교회 안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끼리 즐거운 곳이 교회가 아닌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게 교회지. 우리끼리 밥 먹고 즐겁고 뭐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 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교회만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언해서 그 은혜 앞에 모두가 다 구원받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으면 외형적인 성전은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진단과 처방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까? 죄인이라서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죠. 어두움의 속성은 절대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또한 죄에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밝은 빛 앞에 자신의 죄성들이 드러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이것이 어두움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에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핍박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야단을 치면요, 이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아이 거의 없습니다. 안 했다고 우깁니다. 대듭니다. 그러다가 울고 맙니다. 그럼 부모들이 질 때가 많아요. 거짓말을 한 놈을 야단을 쳤는데 이놈이 울고 팍팍 대들면 부모들이 져요. 그게 악이에요. 악.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근데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되려 큰소리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들이에요. 잘못하고 화난 척해요. 뭔가 심통 부리는 척해요. 이게 죄인의 본성들인 거예요. 죄인들의 본성은 잘못했습니다가 쉽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안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그렇잖아. 이게 죄인의 특징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인 것을 알면서도 뭐 하신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은 이 죄인인 나의 모습을 너무 잘 아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를 뽑으면 늘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1등이에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1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우리의 죄인됨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 감격 가운데 있는 거죠. 구원받을 자격 없음을 우리 너무 잘 알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약하여서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 부활 앞에 사실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십자가 부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막 무슨 큰 소리를 치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잠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막 비난하다가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금방 회개할 수밖에 없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활을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이 또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유일한 능력이 됨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안에 힘이 있고 그 안에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안에 있는 비회심자들에 대해서 진단을 몇 가지 해드렸어요. 주님의 사랑에 이런 감격의 눈물이 있는가, 회개의 눈물의 경험이 있는가, 그런 감격의 찬양을, 그런 감격의 기도를, 그런 감격의 헌금드림이 있었는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한 그런 기도드림이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회심했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시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꼭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설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고민되게 하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고민들을 할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약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혹시 나도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설교를 끝까지 안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산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어떤 분이 이메일을 저한테 했어요. 설교를 듣는 분이었나 봐요. 매주 설교를 이렇게 이메일로, 그 인터넷으로 듣는 분인데 이메일로 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은 저에게 뜨끔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뜨끔했다라는 얘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뜨끔은 연약해서 느껴지는 마음일 것입니다. 힘내서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뜨끔할 수 있는 거는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은 사람은요 바늘로 찔러도요 가만히 있어요. 산 사람은요 가시 하나만 찔려도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끔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들의 반응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죠. 뭐라고 되겠습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찔려 했어요. 찔려 했어요. 아,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찔림이 있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거 묻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영적 각성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죄인된 발견에 의한 마음의 찔림입니다. 갑자기 가슴에 이렇게 쿵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와 변화에 대한 욕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죠. 38절 말씀 또한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 보면 기독교 진리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죄사함, 세례, 성령. 여러분, 단어만 들어도 설레이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주는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단어만 봐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아주 단어들입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죄인의 고백,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세례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내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소멸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세례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도와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서 내가 살길 소망합니다. 내가 증인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입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비회심자들일지라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지금 교회 안에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도, 아무리 행복한 얘기를 많이 해줘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 수 있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무병장수 이야기를 해줘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하여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봐주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형제자매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이 큰 복이죠. 이런 은혜를 입고 있다면 그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회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늘 영적 각성의 시간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아,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혹 찔림이 있을 때는 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감각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더 분발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믿음의 진보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비회심자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회심하신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킬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이루고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